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저희가 고백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셔야 하고 내 삶을 내가 마음에 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설 수 있으나 저희가 내 삶이 주의 것임을 인정할 때 저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에 따르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정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맡은 자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진정한 참 평안과 진정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저희가 내 자정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가 밖에 다니는 삶에 대해서 또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려운 말씀을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영혼 가운데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라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일정 부분 칭찬받은 교회이고 또 일정 부분 몇 가지 지적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부분, 버가모 교회의 장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박해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박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소극적인 박해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 구조가 나를 차별하는 것이 소극적 의미에서의 박해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 직장에서 아, 저 사람이 신앙이냐는 이유 때문에 실직을 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부서에 배치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계적으로도 차별을 받죠. 신앙이 있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건 내가 누군가 연애를 하다가도 내 신앙이 있다는 사유로 그 관계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내가 친구를 사귀다가도 내가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그 관계가 거절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보편적으로 당연히 누구나 가져야 되는 혜택과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신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혜택과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게 소극적 의미에서의 박해입니다. 차별의 박해죠. 그렇죠? 버가모 교회는 이런 차별의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너희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가 살아가는 그 사회가 악한 기준이 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회 모든 구조가 나를 공격하겠죠. 이 버가모 교회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박해, 차별의 박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췄습니까? 적극적인 의미의 박해도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적극적인 의미에서 박해는 뭐죠? 이가 신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폭력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일 때도 있고 사회적인 폭력일 때도 있고 관계적인 폭력일 때도 있고 실제 가장 극심하게 되면 이 폭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순교의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박해입니다. 그렇죠? 이 버가모 교회는 적극적인 박해도 받고 있는 교회였죠. 본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 가운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예 이제 살해당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가 받고 있었던 소극적인 박해와 적극적인 박해 두 가지 모두 갖추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게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박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별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로마 사회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만만한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차별이 없어도. 근데 내가 거기에 일정한 차별,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관계에서도, 내가 사회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죠.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무의 숨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음 주에 여기 몇 명 남을까? 셋? 둘? 하나? 나? 우리 부인 둘, 아들 셋.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야, 누가 죽었대. 왜? 교회 오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막 시장에서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를 끌고 와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죽었대.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분노. 그렇죠? 분노예요, 이게. 근데 그 분노는 이게 절망이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포.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죽으면요, 그 공포감이 온 교회를 물듭니다. 왜?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우리는 되게 역사책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박해를 견뎌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교회가 박해로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뭔가 여기에 좋은 게 있나 해서 왔는데 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거기를 안 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들 사이에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서로 어려우면 서로 그 어려움 때문에 서로 가운데 더 상처 주고 공격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서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순교당했을 때 지도자가 순교당했다고 나머지 일사불란하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도력의 공백 때문에 소란스러워지다가 교회가 흩어지는 일도 많이 발생했었어요. 우리는 박해가 실패했다라고만 얘기하지만 그건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한국교회도 자꾸 신사참배 대항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국교회 공식적으로 전통해서 신사참배는요, 모든 교단의 총회에서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의결하였고 기존 교회들에서는 신사참배를 하는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목사님들이 이게 우상숭배라고 해서 싸우신 거지 투옥되시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사참배 저항하면서 투옥되시면 거기에 신사참배 괜찮다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해방이 됐을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았던 분들이 사실은 다 교회를 운영하고 지도하고 계셨었어요. 박해가 우리는 실패한다고 생각하지만 박해는 자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왜요? 버가모 교회는 박해에 굴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 박해에 있을 때 내가 어떨지 상상해 본다면 박해에 굴하지 않은 교회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역사책에 항상 나오는 얘기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자그마한 차별이 우리는 박해가 없는데도 신앙이 자주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가 먼 게 나에게 박해이고 응? 오늘 내가 피곤한 게 나에게 핍박이며 그렇죠? 가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게 나에게 순교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을 흔드는 건 사실은 뭐 엄청난 게 아닌데도 박해가 없는데도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데 응?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것 때문에 소극적인 박해, 적극적인 박해인데 그걸 넘어갔다는 거.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들이 박해 속에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구절이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놔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아끼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걸 유지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굳게 잡았다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게는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를 놓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실 때 이것을 잡는 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잡는 건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내 상황과 여건이 주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이걸 잡는 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내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걸 붙잡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했던 교회였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을 판단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사단이 권좌에 앉아 있구나.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영과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버가모 교회의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는 뭐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다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이게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그건 뭐가 조금 뒤틀리면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뭔가 나한테 잘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전체 흔들려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걸 신앙의 기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박해받지 않습니다. 왜요? 박해가 시작되려고 하면 그만두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절대 순교는 절대 당하지 않아요. 순교 비슷한 느낌만 들어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라인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집중해 있으면. 근데 버가모 교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 삶은 주의 것이고 오늘 찬양 되게 좋아요. 내 삶은 우리 이따 합시다 이거. 이따 할 때는 여러분 마음 무거울 걸 아까보다 이 순교 설교 듣고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죽일까 봐. 자, 내 삶이 주의 것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산다라는 지점에 강조돼 있으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개념보단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장점입니다. 일단 본문 설명은 했어요. 어떠세요? 아... 이 딱 들었을 때, 이 버가모 교회에서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대단하다는 둘 다 모두가 동의할 거고,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 다음에 나도 저렇게 대단해지고 싶다 쪽으로 가십니까? 정말 대단하다. 근데 나한테는 비슷한 일도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가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산티아고 가는 게 꿈인데 어떤 분이 산티아고를 갔다 와서 하면 모두가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대부분은 와 대단하다 나도 꼭 가고 싶어 라는 분이 있고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럼 30일 동안 걷는 거 아니야? 난 전기차나 생기면 갈래 그걸 어떻게 걸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렇죠? 대단하다고 얘기해도 그걸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객관적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스카이다이빙이 그래요. 스카이다이빙을 뛰어내리는 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전 그걸 뛸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왜 그 짓을 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왜 뛰어야 되는데? 절대 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단하다는 어느 쪽입니까? 아, 순교의 교회, 박해의 교회. 와, 대단하다. 나도 그 박해를 견디는 신앙을 갖고 싶어. 입니까? 와, 대단하다. 나는 그 근처에도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로 후자이기 때문에 이설교가 어려워요. 후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남 얘기면 은혜가 안 되거든, 그렇죠? 남 얘기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의 설교를 제가 쭉 해오면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설교가 끝나고 아 오늘 되게 은혜로웠고 아 삶에 이런 걸 적용하고 이런지 않고 아 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들고 썼어요. 왜냐하면 순교와 박해를 설교해서 이게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은혜 받고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갔던 방법이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막 해서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공으로 가봤는데 제가 실패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기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널 섬겨야 되냐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옵기들 더 강하게 여미고 네가 떠들어봐라 나 안 듣는다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날 죽이도록 내가 내버려둘 것 같아 이런 마음 딱 버티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햇볕 정책으로 다시 돌아올 이게 왜 좋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이게 우리가 필요한지. 그러면 버가모 교회 말씀 우리한테 되게 그 좀 딴 얘기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우리 세대에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신앙적 편향성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 돼요.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 우리 시대의 신앙적 편향성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신앙적 편향성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되게 약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게 되게 강해요. 우리 성향이. 여러분 우리 윗세대는 좀 덜했어요. 우리 윗세대 신앙인들은요. 기도할 때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기도 제목도 되게 많았고 그런 대화들도 되게 많았어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올해 두 달간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아,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 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 교회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쓰시던 말던 큰 관심이 없죠. 이게 편향성이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향성이에요. 우리 이전 세대는 헌신, 그러니까 쓰임받음에 대한 이게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조금 더 가볼까요? 우리 이전 세대는요. 시간이건 재정이건 역량이건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한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쓰는데 좀 더 관대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썼냐 잘된 방향으로 썼냐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대전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확신하는 전제하에 그 확신으로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여유를 사용하는 데 훨씬 더 관대했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요 이게 정말 주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거기에 내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사용하는 데 훨씬 더 인색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나쁜 놈들이라 그런가? 우리가 더 이기적이어서?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세대의 편향성은요. 시대 정신에 영향받아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우리 시대의 특징이. 우리라고 하면 난 좀 나이가 많나? 여러분들 시대라고 할까요? 여러분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과 불편이에요. 불안과 불편. 이게 더 심해지고 있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스케줄을 되게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일찍부터 불안과 불편에 노출됩니다. 돈이 많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 세대 어린 시절은요 별 생각 없었어요. 불안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5세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세가 되기 이전부터 불안과 불편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게 25세가 넘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초, 중, 고, 대, 취업, 결혼, 결혼한 이후에도, 취업한 이후에도 이 불안과 불편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과 불편이 계속 내 안에 너무 임계치를 넘어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더 불편하라고 요구하면요. 그거에서 굉장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불안과 불편을 되게 많이 겪고 있어서 이걸 되게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게 누구든 하나님이건 애인이건 뭐 가족이건 다 상관없어요. 누구든 날 더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면요. 그건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네가 조금 더 불편해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해도 그게 되게 싫어져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가장 아래, 제일 아래에 있는 바닥에 쓰는 논리는요. 하나님이건 친구건 사회건 가족이건 날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바닥에 놀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지향성이 제일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 있는 건 그 다음이고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강해져. 왜 그 쪽에 대한 결여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든 나를 불편하게 하면 싫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가도 뭐에 대한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쉼에 대한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편케 하고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하는 거. 이전 세대는요, 그게 그렇게 안 중요했어요. 성공이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케 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높게 사용하는 이런 게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써도 돼. 나를 성공시키지 않아도 돼. 그냥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 액센트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불안과 불편의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쉼의 하나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내 삶을 정돈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성의 색깔이 주로 어디 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묵상의 영성과 잠잠함의 영성과 뭔가 평온의 영성을 되게 중요한 화두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첫 단추인 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자꾸 이건만 있으려는 보수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건강이 있으려면 사람 몸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다이어트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보는데 그런 거 보면 여러 개를 보면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이젠 안 보려고요. 결국은 골고루 먹으래요. 모든 어려운 말의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굉장히 어려운 말로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된다, 지방만 먹으면 안 된다,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된다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 왜? 자꾸 하나만 먹어서 어떻게든 빼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니까 그렇지. 왜 하나만 먹어서 빼보려고 노력을 해요? 원래 빼려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게 우리의 성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한 흐름이에요. 하나님께 날 돌보시는 게. 근데 이게 말하면 뭐 탄수화물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지방이라고 표현하든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패턴이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골고루 있어야 신앙이 건강에 성장한단 말이에요. 왜요? 신앙은 내가 받고 누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것은 내 인생에 중요한 걸 애써 지켜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받고 누리는 쪽만 하고 지켜내는 쪽을 안 하면 받고 누린 걸 자꾸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적되고 성장하지가 않아요. 계속 어린아이 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받고 누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지키고 싸우는 흐름의 신앙생활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평양성은 우리는 버가모 교회와 다르게 받고 누리는 것만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순교나 박해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를 불편하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아예 그쪽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없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두 다리로 걸어가요. 한 다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게 하나의 기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무섭고 싫고 날 억압하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이 한쪽 다리만 걸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존재예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근데 다른 한 다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보조를 맞춰갈 때 우리가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 하나는 뭐예요? 연애 하나는 저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여야 하죠.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별로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게 좋아요. 그럼 계속 깽깽이로 한 다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더 기쁘지도 않잖아요. 더 행복하지도 않고요. 더 견고하지도 않아요. 그럼 반대로 쟤는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나만 너무 쟤를 사랑해. 나만 하나님을 섬겨. 이쪽 다리로만 가면 그것도 한계가 명확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깊게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 깊게 사랑하는 양 다리로 걸어갈 때 이게 계속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었는 거. 편향성을 극복하셔야 돼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려고만 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서 그러 이게 없어서 싫어 막 그렇게 사회적 혜택을 누리려고만 하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한쪽 다리예요. 내가 이 사회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결국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사회가 개인을 돌보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회를 누리는 측면을 모르면 그것도 한쪽 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개인들을 무시하고 국가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국가가 교회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내가 국가와 교회와 공동체를 돌봐야 되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시민들 구성원들이 있는 공동체는 성장하겠죠. 그렇죠? 내가 섬긴다는 생각만 있는 공동체는요 전체주의적으로 가요. 문제가 생겨요. 다 국가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국가를 누리고 또한 국가를 섬기고라고 할 때 이게 양쪽 다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제대로 누리려면요. 우리의 편향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살아온 배경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공통 경험, 우리 세대 갖고 있는 공통 경험, 그 불안과 불편의 경험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라고 하면 엄청난 저항감이 생기긴 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것은 양쪽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나한테 부족한 한쪽을 세우려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한 가지 얘기, 중심 얘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박해하는 게 뭐, 박해를 견디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순교적 삶이라는 게 뭐냐?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죠. 거기가 핵심이 아니죠. 순교와 박해는요, 그 맨 마지막에 부딪히는 부분의 강도에 대한, 너무 심하게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고, 전체 구조는 어떤 단어가 더 맞아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맞죠. 그렇죠? 헌신적 관계, 하나님과 내가 헌신적 관계를 맺는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렇죠? 헌신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개념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얘기예요. 본문 설명했고, 우리는 편향성 얘기를 했고, 이제 이 그러면 이 순교와 헌신적 삶이 왜 좋은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세 번째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헌신적 삶의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일부 설교는 이거 하나로 다 끌고 갔거든. 왜냐하면 다들 그걸 공감해줘서 내가 여기서 이걸 할 수가 없네.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때요? 내가 아름답고 여유 있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이 세 가지 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 재정을 다 누구에게 씁니까? 내 아이에게 쓰기 시작하죠. 내 꿈을 절반으로 접고 내 외모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쵸? 내 취미생활도 접으면서 이 아이한테 쓰죠. 그렇죠? 그렇게 아이에게 쓰면서 이 부모가 생각하길 아 내가 된통 걸렸구나. 내가 왜 애를 낳았을까? 얘만 없으면 정말 나답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원수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존재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한 것보다 내가 얻은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 아이를 갖게 된 게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것들을 쓸 수 있는 걸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조차 합니다. 그렇죠? 이게 헌신적 관계예요. 내가 저 상대에 대해서 뭔가 주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와 가치를 부여되는 상태의 관계성이 헌신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또 이게 헌신적 관계가 우리 사회에 몇 개가 안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가려면 이 부모 자식 관계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애국자들 얼마나 싹 사라졌는지 알겠죠. 헌신적 관계가. 그 다음엔 교과서로 들어가야 돼요. 교과서의 헌신적 관계는 뭐예요? 애국자와 국가와의 관계죠.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이 조국과 민족이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해준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역사를 많이 갖고 있죠. 독립운동가들, 6.25 참전용사들, 그리고 민주화운동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을 좀 포기하고 이 국가가 지켜지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감당한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국가주의에 세뇌당한 사람들이에요? 나라에 착취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대상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 이걸 헌신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헌신적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헌신적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하는 이 국가와 애국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 헌신적 관계의 뿌리는 뭐죠? 왜 그런 관계가 출발합니까? 헌신적 관계의 뿌리는요. 부모가 자식한테 왜 그래요? 시민이 국가에게 왜 그럽니까? 헌신적 관계의 뿌리는요. 사랑이에요. 헌신적 관계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역동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저 대상을 내가 깊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이미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명예로 내 내면을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내 내면을 채우려고 하고 취미생활로 내 내면을 채우려고 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내 내면을 채우려고 했던 그렇게 내 내면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내면을 채웠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제는 그닥 나에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그 대상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의 첫 출발은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진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박해를 견딘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고 헌신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사랑을 갖고 일반적인 헌신들은 해나갔는데 그 헌신을 해가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특별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에도 그 사랑의 마음, 헌신의 태도를 유지해낼 수 있는 뭐 내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고 있는 걸 박해를 견디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헌신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박해와 순교적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고생을 했다, 죽었다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굳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그 대상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하는 과정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유지시켜낼 수 있는 내적 방어력을 갖고 있는 상태를 박해를 견디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부럽지 않으세요? 정말 부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부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박해를 견디는 신앙이 없는 상태는 사실은 첫 번째 아예 사랑이 없는 상태던가 아예 사랑이 없는 내가 무엇인가 내 것을 내어줄 만큼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진짜 사랑해 되면 그것에 나를 내어주고자 하는 게 생기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그것으로 말하면 채우고자 하는 역동이 발생하죠. 그렇죠? 이건 어떤 면에서 공백을 채우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어떤 홀, 구멍, 블랭크가 있으면 내 안에 어떤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이 사랑으로 채워지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나머지 역량들은 그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내 안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백으로 남아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자체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명예나 돈이나 누가 나를 좋아해주는 것이나 취미생활이나 어떤 지적유이나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 자체를 채우는 실제보다 의미부여가 훨씬 더 많이 된 상태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박해를 견디는 신앙, 박해를 견디는 삶이 없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아직 누구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는 위치에만 있으려고 하는 미성숙함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박해를 견디는 순간, 박해를 견디는 삶이 없다는 건 내가 세상을 지켜나가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지켜나가는 위치에 있지 않고 세상을 소비하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악한 건 아니에요. 왜요? 이건 그냥 미숙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줄 생각이 없고 세상을 소비하려고만 하고 세상을 섬길 생각이 없는 나는 아직 받는 입장이어야 된다. 그 유아기적 이기성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누구보다 본인을 위해서.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박해를 견디는 신앙이 있는 버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건 사람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되는 무엇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내할 결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지켜지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불편한 요소를 제거해내려고만 하면 사실은 여기서는 관계가 깊어지긴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나를 불편하게 한 요소는 제거하고 싶다. 이 사람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나를 불편한 요소는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면 둘 다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불편을 감내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끝없이 어느 지점에서 싸우게 돼요. 야,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편한데 왜 그걸 안 해? 계속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불편한데. 근데 굉장히 너무 진리처럼 얘기하잖아. 특별히 여자분들 죄송해요. 야, 봐. 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내 기분이 좋아져.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이렇게 의롭지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저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라고 하는 게 사실 남자친구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척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면서 막 딴 얘기를 하는 게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을 얘기하면 더 큰 싸움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관계에서도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내가 불편을 감내하는 지점을 넘어가야 사실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서도 아, 이 회사 좋네, 이 사람들 좋네, 이 교회 좋네, 이 나라 좋네. 아, 근데 이런 부분 불편해, 이런 부분 불편해, 이런 부분 불편해서 멈추면 이 사회에 대해서 소비적인 위치고. 여러분, 독립운동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진짜 나라를 기쁘게 누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와 그분들 중에. 그분들이 나라를 더 누렸을 거예요. 내 나라, 내 조국, 내 사랑,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분이 나라를 진짜 누렸지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전 큰 상관없거든요.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아, 이랬으면 좋겠어. 아, 근데 이건 좀 이렇다. 저랬으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또 미국 그슨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뭐 다음 침공은 어디? 뭐 이런 다큐멘터리 봤는데 이태리에서는 월 유급 휴가가 30일인 거 아세요? 뭘 유급휴가가 30일이에요. 하여튼 기분이 나빠지더라고. 난 왜 이태리에 태어나지 않았나. 월 유급휴가가 30일이래. 다시 얘기할게요. 월 유급휴가가 30일이래. 우리는 15일 정도잖아. 두 배예요. 한 달을 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내가 잘못된 나라에 태어난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날 이태리에 던지지 않으시고 여기 던지셨나. 그 나라 취업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독일은 뭐지? 독일은 의료보험으로 스파를 할 수 있대. 22주일인가. 그게 뭐야 도대체? 왜 의료보험으로 마사지를 받아? 어? 굉장히 막 분노하고 불의한 것 같고 억울하고. 여러분,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우리와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쳐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와 누가 더 나라를 누렸을 것 같아요? 좋은 나라가 태어난다고 나라를 더 많이 누리는 건 아닌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이 대상을 사랑해서 이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결정들이 있을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렇게 해줘요? 하나님 왜 나한테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내가 이 받는 입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잖아요. 내 삶이 주의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인 거 알고 따로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말인데 아니 삶에서 한 이게 우리가 타협을 봐야죠. 좀 뭐 3분의 1? 뭐 이 정도가 주의 것이어야지 어떻게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기본 정신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첫 번째는 사랑을 받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화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섰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지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제가 주례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네.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이 사람을 아낀다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을 이 사람의 이익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난 이 사람을 위해요. 근데 얘는 내가 위해져서 좋아 라고 하면 이거 3년밖에 못 가요. 그렇죠?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3년 뒤에 얘가 지치면 얘가 얘기해줘. 넌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넌 한결같아서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요. 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리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요. 그럼 이 사람도 나를 위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이게 에너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끊어지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한쪽으로 가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더 상승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한대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미 충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나를 충분히 사랑하셔. 근데 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그럼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정말 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하는 그 무엇과 싸우면서 이걸 지킬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를 견디는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위주로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것을 얘기하면 뭔가 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만큼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뭔가 내놓으라고 하시는구나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 기브앤테이크 관계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사실 내 안에 진짜 평온과 안정과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이렇지 않죠. 우리가 당장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왜요? 방향성이 전부예요. 방향성을 가지면 결국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방향성 자체를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합시다. 결론. 첫 번째, 내가 내 입장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는 내 평안과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면 왠지 자주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하고 잘 안 해줬으니까 못 믿겠고 이 역동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다 해줘야죠라는 그런 소비자적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있는 걸 아셨으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이 우리가 좀 필요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 결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려고 싸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랑을 지키려고 싸우셔야 돼요. 내가 돌아봤더니 위기가 닥쳐봤더니 이거 지킬 만큼의 가치, 지킬 만큼의 사랑이 없다면 놓으세요. 하지만 내가 사랑한다면 싸우셔야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편안한 쪽으로만 간다면 여러분들은 싸움이 없는 편안한 그 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 황량한 사막에 남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편안함을 계속 선택해 간다면 계속 그렇게 내 자신의 이익을 선택해 간다면 결국 그 편안한 사막에 사랑만 없는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될 텐데 여러분 싸우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말씀 좀 마칩시다. SNS에 그런 사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굉장히 70대 노부부, 뭐 80대 되게 보통 외국 할아버지, 한국 할아버지는 멋이 없어. 외국 할아버지 이렇게 흰 백발, 뭘 빠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중등 이렇게 하시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이렇게 또 공원 같은 데요. 되게 독일이나 어떤 뭐 뉴질랜드 이런 느낌의 공원에 두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사진 이렇게 가끔 나오잖아요. 와 멋있다. 저렇게 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분들이 저는 특별한 로맨스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이 박해를 견디는 사랑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70년 동안. 같이 살아간 50년이었겠지.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얼마나 많은 일이 그 50년 동안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50년 동안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사람과의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보다 하나님과 그렇게 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 50살이 되었을 때 이거 서운하다고 놔버리고 저거 섭섭하다고 놔버리고 이거 재밌다고 놔버리고 이거 바쁘다고 놔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무엇이 어떤 분주함과 바꾼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건 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걸어간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싸우신다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과 더 깊어져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박해를 견디는 신앙이에요. 그래 그걸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키려고 싸우십니까? 여러분 관망하지 마세요. 아 그런 마음이 이제는 좀 없어졌어. 여러분 관람석에 올라가지 마세요. 관계든 신앙이건 관계든 하나님 요즘에 이렇진 않아 저렇진 않아. 내가 그렇게 객석에 앉아서 본다면 무엇도 지켜낼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죠.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결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 나와 소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세상,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겪어왔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을지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렸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후회로 남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친구들이랑 가끔 얘기하면 니는 결혼 늦게 해. 결혼을 빨리 해도 애기는 늦게 나. 넌 아직도 되게 이쁘게 하고 다니는구나. 좋겠다. 아 부럽다. 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부러운 것처럼 얘기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걔들은 자기 애들이 이뻐서 죽어. 거짓말이에요. 괜히 하는 얘기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 진심이면 하라고. 안 그래요. 자기 애들 이뻐요. 힘든 부분이 있죠. 하지만 되게 사랑해요. 그게 커요. 본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거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마음을 싸우고 마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런 거 어렵죠. 그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요. 그걸 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웠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었다가 없어졌을 때랑 다르게 내 안에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면서 성장했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내가 이걸 좀 어려워도 견뎌낸 피로감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지켜내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돼요. 그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을 키워내고요. 이걸 지키세요. 그러면 장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었어, 어려웠어, 박해당했어, 순교당했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고 사랑이 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놓치면 이게 그 박해의 홍수에 떠내려가 버리면 그 편안한 곳에 사랑 없이 홀로 남게 됩니다. 그것을 더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을 지켜내시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 그때도 참 힘들었죠. 우리 같이 잘 지나왔어요. 그때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나랑 함께 하셨고 나도 하나님 손을 안 놨어요. 하나님 이름 안 놨죠. 그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함께 하나님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지킴의 삶을 잘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하실 텐데 내 삶은 주의 것 고난 중에서 순종을 좁은 길을 따르리라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막연하게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이 설교의 고백대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헌신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어렵다고 그 마음을 쓸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사랑이 무엇이 있다면 지키겠다고 조금 결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면 소중한 것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도망가기 바빴을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이 제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이, 사람이 제게 소중한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소중한 것인데 내가 조금 불편할 것 같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박해가 있을 것 같으면 순교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자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까지 많이 힘들었어서 그럽니다. 제가 이제까지 많이 불편했고 불안했어서 그럽니다. 너무 불편하고 불안했어서 더 이상은 불편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은 불안하고 싶지 않아 그럽니다. 주여 자꾸 도망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망가지 말라고만 명령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그 불편과 불안과 마음의 고난짐이 피곤하오니 먼저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격려하셔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먼저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싸워야 할 곳에 써서 내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신 사명을 저희가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주신 사랑을 저희가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주신 신앙을 우리가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낸 이후에 그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가 그 사랑을 지켰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 삶의 현장에서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복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절대 사랑 없는 편안하기만 사막에 남지 않길 바라오니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들의 기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싸우려고 노력하는 그 힘을 주님께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